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3번 메시지 구원자를 예비함.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 상태로 붙잡고 있으며 또한 히브리 산모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의 예비를 봅니다. 비록 이 두 장은 분리되어 있지만 그 두 장을 함께 묶는 저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위기의 국면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산파들, 즉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남자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바로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생명을 대표하는 남자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나 사람들의 쾌락을 위하는 생명을 대표하는 여자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바로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여자의 생명을 보존하려 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산파들을 사용하여 그의 악한 의도를 이루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산파들은 바로의 음모에 동조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바로가 비록 권세 있는 통치자요 압제자였지만 산파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산파들은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대신 보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하는 남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생명을 통해 출애굽기 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의 학대하는 소나기로부터 구출할 구원자를 예비하기 위한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자를 예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남성의 생명 아닌 여성의 생명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한 여자를 다름 아닌 바로의 집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인이라고 한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의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가이사가 바울을 옥에 넣었지만 적어도 가이사 집의 사람 중 몇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원칙으로 비록 바로가 히브리인들 중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바로의 딸을 사용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태어난 가장 중요한 남자를 보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다고 말하고 있으나 출애굽기 2장 2절은 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는 것만을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2장이 단지 어머니만을 언급하는 이유는 위기에 처한 때 하나님께 유용한 것은 여자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산파들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2장에 여자의 생명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할 구원자를 예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셨으며 출애굽기 2장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 즉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그분이 보존한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를 예비하는데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셨습니다. 자매들 뿐 아니라 형제들도 여자의 생명의 기능으로 인해 감사를 해야 합니다. 사실 합당한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형제들이든 자매들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들은 의지하는 생명,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딸, 2장에서는 몇몇 여자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 레위의 딸이었습니다. 모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의 강조점은 이름들에 있으나 출애굽기 2장의 강조점은 여자의 생명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장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 외에는 어떤 여자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낳은 후 그녀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을 때 그녀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둑 근처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녀는 일정 기간 동안 모세를 돌보도록 바로의 딸에게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장에 처음으로 언급된 여자는 모세를 출산하고 그를 돌보았던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산의 아이의 누이. 두 번째 여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이는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가족회의를 열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갈대상자를 만들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상자와 노아가 건축한 방주는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비록 이 상자가 노아가 건축한 것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 두 가지의 기능은 똑같았습니다. 즉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물을 통과케 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들은 바로의 딸이 강 어떤 곳에서 목욕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모세가 그녀에게 발견되어 키워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배후에 있는 모세의 아버지와 더불어 그 어머니와 누이는 함께 일함으로써 그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상자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을 때 모세의 누이는 그의 어머니를 공주에게 청거하여 모세를 돌보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누이는 남자의 생명을 지켜보았으며 바로의 딸과 모세의 어머니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바로 딸의 여종,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았을 때 여종을 보내어 가져오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여종의 역할의 일부를 봅니다. 이 여종은 이 장에서 언급된 세 번째 여자입니다. 여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새겨주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도 이름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는 석 달짜리 산의 아기가 누워있는 상자 주위에 모여있는 몇몇 여자들을 봅니다. 이 각각의 여자들에게는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종의 기능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봉사는 상자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딸, 이 장에 있는 네 번째 여자인 바로의 딸에게도 역시 기능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모세를 구출했으며 다음에는 모세의 어머니에게 명하여 그를 돌보게 했습니다. 후에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왔을 때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 21절로부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11장에는 영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 20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름다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모세가 매우 준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내적 통찰력과 분별을 가진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약속된 그 아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있는 강조점은 모세의 어렸을 때에 관한 영적인 의의에 있지 않고 여자의 생명에 의한 역할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모세의 글은 어느 곳에서나 매우 서술적이지만 출애굽기 2장에서 그는 위기의 시각에 하나님이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새겨주기 위해 매우 간단한 기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위기에 처한 때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서 있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여자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때, 즉 여자의 생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가 되기를 상상하는 사람은 다 바로가 될 것입니다. 형제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여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남자의 생명은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여자의 생명,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만이 효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여자의 생명, 즉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을 아주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예비하려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몇몇 여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여자들 중 한 사람인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그의 누이 미리암은 그가 상자에 있었을 때 그를 지켜보았으며 바로의 딸과 모세 어머니의 연결고리로서 봉사했습니다. 여종은 상자를 가져왔으며 바로의 딸은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모세에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가르쳐준 장본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자의 생명의 각종 기능, 즉 잉태하고 출산하고 돌보는 기능, 지켜보고 추천하고 합당한 연결을 지어주는 기능, 돕고 섬기는 기능, 키우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네 종류의 여자의 생명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태어나 자라고 훈련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에게는 이러한 네 부류의 여자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을 예비하는 많은 어머니들과 딸들과 여종들과 고귀한 공주들이 필요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므로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궁전에 머무는 동안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 그는 높은 교양을 쌓게 되었으며 가장 높은 세상의 학문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과 행사에 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천연적인 방면의 준비에 불과했으며 그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방면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대척받음을 통해 그의 형제들을 구출하려고 노력함.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40이 참에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시련을 받았으며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 있었으며 주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처음 40년간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월 끝에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장비되고 자격을 갖추고 온전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족 히브리인을 압제하는 애굽인을 발견했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에 감추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가 말에 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구절들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모세는 말에 능했는가 능치 못했는가? 40세 때 모세는 자신이 교육을 다 받았으며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고 강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과 담대함은 전적으로 천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천연적인 능력이나 천연적인 힘이나 천연적인 담대함을 쓰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천연적인 힘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서 그를 목자로 일하도록 안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애굽 사람의 왕가에서 성장하고 가장 높은 단계의 교양을 습득한 사람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가장 좋은 대학원이었습니다. 이 대학원에서 그는 그의 천연적인 능력을 확신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천연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말을 잘했으며 담대하고 능력있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해 그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산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떨기, 즉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너를 통해 나 자신을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가시떨기에 불과하다. 비록 내가 너를 나의 통로로 원하지만 나는 너의 활동력을 사용하거나 너의 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릇이고 나 자신이 연료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나를 의지하여 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의 힘이나 활동력을 사용하시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에게는 그분과 그분의 관심을 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연적인 힘은 제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연적인 말재간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활동력이나 힘을 사용하는 데 주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전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그분께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애 중 처음 40년은 전연적인 생명 안에서 강했던 사람을 세우는 데 소유하셨으며 다른 40년은 이 사람의 모든 전연적인 능력을 벗겨내는 데 소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연적인 능력과 활동력을 다루시는데 사용하시는 4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긴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50여 년 이상 체험을 가진 연장하는 형제로서 나는 이 40년이 매우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버섯처럼 자라고 발전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며 다음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허물어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학문이 날 것으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항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우리의 전형적인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를 배우기 위해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제쳐진 후에야 우리는 주님께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척당한 이 장에서 모세는 여자의 생명에 의해 키워지고 남자의 생명에 의해 배척당했습니다. 언제든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시어 그분의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여자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은 모든 남자의 생명에 의해 배척을 당합니다. 이 원칙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한 역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생명을 더 좋아합니까? 일으키는 생명입니까? 아니면 배척하는 생명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던진다면 나는 두 가지를 다 귀히 여기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일으켜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배척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회복 안에서 당신이 배척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면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배척을 받았던 자들만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배척을 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날 것이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기 위해 우리에게는 배척받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많은 때 배척을 받았었습니다. 나의 성품과 기질은 이러한 배척이 필요하며 배척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천연적으로 매우 강했으며 또한 그의 히브리 형제들이 자기를 그들의 구원자로 알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모세는 솔직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강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는 더 강할수록 더 배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해파리 같은 사람들만이 항상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마음에 선한 의도를 가진 모세는 두 히브리인들 간의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잘못한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히브리 형제들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 너는 내 형제에게 잘못 행하느냐? 동포 히브리인에게 잘못한 그 히브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하여 여자의 생명에 의해 키워진 자가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칙으로 주 예수님은 남자의 생명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여자의 생명에게는 귀여김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매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과 귀여김을 나타냅니다. 위기의 때마다 항상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왕족의 지위를 포기함.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몇몇 역사가들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궁전에 남아 있었다면 왕자를 이어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에 있는 왕족의 지위, 즉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았던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함.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음을 봅니다. 그는 잠시 죄의 누림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누림, 즉 세상에 있는 쾌락의 누림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누림이요 죄가 가득한 생활의 누림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며 잠시 있을 것이며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음.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모세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27절과 모세가 두려워했다고 말하는 출애굽기 2장 14절 사이에는 외견상 모순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상 모순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모세는 두려워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그는 대가를 생각했으며 자원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시하기를 택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음.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또한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변치 않았으며 라고 합니다. 그는 확고하여 변치 않았으며 참았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참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받아들임을 통해 연약하여 고난을 당하는 여자들을 도와주고 여자의 생명에 의해 귀히 여겨지고 추천됨. 모세는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후 연약하여 고난당하는 여자들, 즉 목자들에게 부대접받는 여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영접했습니다. 모세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당하는 여자들을 부드럽게 도왔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여자들, 즉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딸들은 더 약한 그릇들이었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우물을 주관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물을 먹였다. 결국 그들은 모세를 영접하고 아버지에게 모세를 좋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생명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일으키시는데 사용될 수 있는 생명일 뿐 아니라 그분이 일으킨 것을 영접하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 남자의 생명에 대한 그림은 대체로 매우 어두운 반면 여자의 생명에 관한 묘사는 사랑스러우며 매우 적극적입니다. 원칙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주로 자매들에게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났을 때 형제의 집으로 가지 않고 몇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어떤 자매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형제님의 체험 역시 이를 예시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자매들이 그를 귀히 여기고 위로했습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이 형제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은 반면에 자매들은 그분을 영접하고 위로했습니다. 상해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남자, 즉 의견을 달리하고 냉랭하며 중립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여자, 즉 영접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숙한 남자의 생명에 의해 받아들여짐. 모세를 배척했던 히브리 남자들은 모두가 성숙하지 못했으며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제사장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진 그릇을 영접한 성숙하고 체험 있는 생명을 봅니다. 이 장에서 모든 여자들은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두 범주에 속하는데 하나는 배척하는 생명과 함께하는 자들이며 다른 하나는 영접하는 생명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자들입니다. 배척하는 자들은 체험이 없었던 반면 받아들이는 자는 체험이 있고 성숙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이 일으킨 그릇을 온전케 하기 위해 이 성숙한 남자의 생명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모세는 그의 장인의 손 아래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여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참으로 갈망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는 주님의 경륜을 위해 여자의 여러 생명과 성숙한 남자의 생명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으키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와 여종들과 바로의 딸과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딸들과 같은 여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온전케 하는 역사를 할 체험 있는 남자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은 성숙한 남자의 생명입니다. 요즘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우리 모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에베소서 메시지를 통해 격려를 받았습니다. 몸에게 이러한 은사들이 되려면 우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미숙하고 체험이 없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들을 영접할 수 없는 자들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자의 생명을 통해 일으켜지고 성숙한 남자의 생명을 통해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아내를 얻음. 이방 세계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는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 머무름. 모세는 미디안에 4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하기 위해 그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몇몇 청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실망하여 온전케 되기 위해 그렇게 긴 기간을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긴 기간에 걸쳐서 온전케 되려 한다면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자세와 합당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위해야 하며 우리의 입장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과 입장이 있다면 우리는 훈련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될지라도 자원하여 주님의 훈련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구원자의 필요. 이 장 끝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후손을 좋은 땅으로 이끌어 드리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25절은 이 장을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사 그들을 아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아시며 그들의 문제들을 이해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몇 구절은 이 장에서 발생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박으로부터 이끌어낼 구원자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계시합니다. 그 상황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여자의 생명과 합당한 남자의 생명, 양자가 다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출하여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일으키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시대를 바꾸실 것입니다.